오늘은 부자, 재물,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 본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뉴욕 증권가에 게임스탑 주식 가격이 요동을 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제가 관심 없는 주제이죠. 그런데 자꾸 뉴스가 나오니까 그게 뭔가 한번 살펴보니까 주식에는 큰손, 대형 헤지펀드 운용사가 있고요.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개미 군단이 공매도하는 헤지펀드를 무력화시켰다는 뉴스입니다. 공매도라는 용어가 일반인에게는 그리고 저에게도 낯선 말입니다. 대형 펀드 운용가들의 그 음흉한 손들이 공매도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시장 조작을 하여 이익을 챙기고 줄행랑치는 수법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했습니다. 공격 대상이 되는 주식은 자기 손에 없으나 텅 비었다는 공, empty라는 뜻입니다. 다량으로 빌려서 시장에 내다 팔면 주가가 하락하게 된답니다.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개미 투자자들도 내다 판다고 해요. 그러면 주가가 또 떨어집니다. 그때 음흉한 큰 손들이 떨어진 주가의 주식을 다시 사들여서 빌린 만큼의 주식을 되갚으면 미리 빌린 주식 가격 빼기 되갚은 주식 가격 그 차액으로 돈을 버는 기상천외한 수법이라고 합니다. 지능적이고 악랄한 수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도 있는데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수법을 불법으로 여기지 않고 아직까지 합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의 대형 헤지 회사, 펀드 회사가 와서 기업을 무너뜨리고 도망가는 악의 축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내일이 월요일인데 또 무슨 광풍 광란이 불지 저로서는 모릅니다. 전대미문의 대형 펀드 운용사와 개인 주식 군단 사이의 싸움에서 개미 군단이 승리한 첫 여사라고 하네요. 대형 자본의 횡포에 당한 개인들이 인터넷으로 규합한 싸움이다 보니 주식 시장이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한다고 합니다. 이런 광란에 이득을 보는 집단들이 있죠. 거기에 관여하거나 개입합니다. 한국의 언론들이 그렇습니다. 재벌 패밀리들이 그렇습니다. 전자는 후자의 홍위병 같습니다. 필사적으로 홍보하고 방어합니다. 재벌 대기업 광고가 안 들어오면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건설 회사들도 그렇습니다. 이전에 장로 대통령과 아주 찰떡궁합이 좋았다고 하죠. 서로 이권이 맞았기 때문이죠. 여기에 판검사들도 개입이 됩니다. 판결을 굽게 한다는 것이죠. 검찰 수뇌부가 이런 소송에 일부러 중요한 공소 사실을 빼버리고 껍데기 공소 사실로만 심리하게 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게 한답니다. 판검사들이 퇴직하고 대형 로펌에 가서 전관 여우를 받으려면은 그래서 수억, 수십억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극도로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어떤 정부라 할지라도 별로 개의치 않고 이런 나쁜 짓을 스스럼 없이 저지르는 집단, 이런 집단들은 소속 지향적 집단이라고 해요. belong이죠. 돈에 묶여 있어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사람들입니다. 주로 보수적인 정당이나 언론, 대기업 패밀리, 경제 관료, 그리고 사장들, 재벌 총수들, 그리고 이들을 도와주고 종교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목사들, 그리고 지식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소속 지향적인 사람들은 어떤 가치로서 결속된 그룹이 아니에요. 이들은 오로지 돈입니다. 이권과 이해 관계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정의니, 자유니, 평등과 같은 가치를 보고 모인 사람들을 가치 지향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이 강하게 뭉치고 더 오래 갈까? 뭐 답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치 지향 집단은 돈과 자리로서 사람들을 결속시키기 어렵습니다. 정의와 평등과 자유, 이런 가치들은 사람들을 처음에 움직이도록 할 때는 강력해 보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해집니다. 왜 그런가요? 정의와 평등으로 먹고 살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늘 고민되게 하는 지점이죠, 우리들한테. 사람이 어찌 고귀한 이상과 가치만으로 살아간단 말인가? 그것만으로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언제까지 끌고 갈수 있는가? 가치만으로 튼튼히 오랫동안 결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가치만으로 유지할 수 없는 나라. 네. 우리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의 새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통치하실까요? 좀더 합리적인 보상이나 상급은 그 나라에는 없을까요? 있다면, 그렇다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욕심을 갖고 있기 마련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의 그 욕심을 다스리고, 통솔하고, 이끌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이 땅에 부와 명예도 얻을 뿐더러 내세의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한번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여정,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왁자지껄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이룰 수 있는 대업의 길인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내면을 한번 읽어보고 싶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혼과 여성을 테마로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어린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축복하시고 구원의 역사, 출애굽 이야기를 전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영속되리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의 여정도 계속됩니다. 특히 독자로서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행동, 특히 예수님을 따라감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읽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나를 선하다고 했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영생을 갖고 싶다고? 그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다 지키면 되지.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청년은 대답합니다. 선생님, 어려서 그런 것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한 가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많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슬픈 기색입니다. 근심하여 가버렸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죠. 그 어려움이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또 놀랍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사람은 할수 없지. 하나님은 할수 있다라고 하시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제자들은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집백 배나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박해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영생을 받으리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독의 길로 가십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같이 가자고 권유했지만 그는 떠나버렸죠. 오늘 본문은 부자 청년 그 관리가 천국 들어가는 일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가르침입니다. 낙타의 아람어가 카말이라고 하고 거기에 비슷한 카말타라는 말이 있는데 밧줄이라고 합니다. 밧줄이 바늘귀로 통과하기가 당연히 어렵죠. 실은 바늘귀를 들어갈 수 있지만 말입니다. 어차피 밧줄이 못 들어가나 낙타가 못 들어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낙타 표현이 더 드라마틱하니까 밧줄보다 오히려 표현상 좋다고 봅니다. 재화와 재물을 정리하고 처분한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재물은 토지, 땅이 많은 부동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율법에 저촉되는 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차피 이 율법에는 저촉되지 않아도 다른 율법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죠. 교통법규를 율법이라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 동네 운전속도가 35마일 지역이 많죠? 그런데 45마일 속도로 운전 다 합니다. 율법, 교통규범에 완전 저촉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교통법규에 의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아닙니다. 속도 위반해도 사고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더 많습니다. 율법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로가 있고 지도가 있고 차가 있어 몸을 실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저희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비유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네 몸을 나에게 맡겨라. 지금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날 따라 같이 갈수 없니? 그러려면 네 땅을 팔아야 되는데 내 소유의 땅이 그 예루살렘에서는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니까 너도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암시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행 동행은 내 소유랑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 따라오는 것과 내 소유랑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땅을 택하면 따를 수 없다. 네가 소유한 땅으로 농사 짓고 수확하고 먹고 남는 것은 팔아서 내 삶을 영위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야. 단지 예루살렘 가면 얻을 영광은 내게 해당되지 않아. 제자란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내 소유의 포기야.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면 따를 수 없어.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떠나버렸습니다. 소유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집착을 포기하고 욕망을 버려야 하는데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존재 아집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영광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버림과 포기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 그리고 박해 또한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영원 불멸의 보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맞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 어부로서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서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열두 지파를 다스리는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은 어린 아이 모습과 대비가 됩니다. 어떤 것도 소유하는 자가 아니죠. 어린 아이는 모든 것을 맡기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어린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요. 구원입니다. 지금 당장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엄마의 품에 맡기는 존재, 어린아이와 대비되는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맡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그 업사이드 다운 가치 전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는 것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외롭게 홀로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독의 길로 가신다고 금방 말했지만은 사실 제자들하고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제자들과 같이 가는 예루살렘 동행길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외롭다는 역설입니다.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지방에서 수도로, 고지대로,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으로 앞장서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장차 당하실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일러 주시면서 가십니다. 뭔가 큰 일이 터질 것 같은 임박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째 어정쩡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메시아라는 타이틀은 왕의 이미지, 장군의 이미지, 즉 인간적입니다. 그 사람 예수 자신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술수에 기소당하고 이방의 손에 체포당하고 이방 총독의 그 판결에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맞이할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전에서의 산 제물이 되심입니다. 죽음을 향한 예루살렘 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제자들은 이 행렬의 대오에 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죽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온통 인간적인 생각뿐입니다. 희생이니 섬김이니 헌신이니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자기 욕심과 한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 지배욕 이런 게 속에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이 십자가 형틀을 향해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드라마적으로 메타포와 긴장 속에 두 대립되는 개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그 긴장을 못 느끼고 멍청하게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외롭고 홀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고 분명히 앞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자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르라 따르니라. 네,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따라왔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따르면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그 가르침을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해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해는 못하지만 두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32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예, 놀라고 두려워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몰 이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지혜의 방식이니까요. 사람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예수님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에게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버림받고 홀로 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행의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과 함께 하더라도 역시 외로운 걸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이 올수록 절박한 마음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반대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십자가의 드라마는 예수님의 고독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3자 독자로서 어떻습니까? 역시 잘 이해 못합니다. 드라마를 잘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역시 이해를 잘 못합니다.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괴리와 간격, 영적 소통이 안됨, 이것을 우리도 따라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을 외롭게 가게 한 제3의 그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독자인 우리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고독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 짚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 위해서 저는 두 마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고 싶습니다.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염려라는 말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염려란 파편과 부분과 조각과 나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불안이요, 산만함이요, 집중이 안 되고 내면 분열 상태겠죠. 이때 이 염려는 두 마음이 되겠습니다. 안정치 못합니다. 명료한 생각을 할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이요, 우리 제자들의 마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동행하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그냥 염려만 하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빌립보 기자의 대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마도 우리 제자들과 부자 청년은 이 빌립보서의 권고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홀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홀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할 일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mode of life, 삶의 방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감, 얼마나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일인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저희들이 따르게 해 주시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쫓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저희들에게 힘주옵소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나의 몸 전체에 배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